passage from the Bible. It's great to read that. Romans 15:4, today's reading, it tells us that everything that was written in the past was written to teach us, so that through endurance taught in the scriptures and the encouragement they provide, we might have hope.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성경 구절이었는지요. 읽으신 성경 구절 중에서 로마서 15장 4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This is a cup, obviously. And what happens when we start pouring water into the cup? When you start water pouring it in, and it starts rising, and if you keep rising, it goes up to the top. And the next thing you know, if you keep pouring water in there, it overflows. But this is also what happens to us when we allow God into our life, and we look at His love, and we look at the hope that He pours into us. As we walk with Christ, the more we walk with Christ, the more we deal with God, the more His love, the more His joy, the more His hope overflows in our lives. And the more it overflows and the more it spills, it starts affecting the people around us.
예, 아시는 것처럼 컵입니다. 예, 여기다가 저희들이 물을 채우기 시작하면 점점 물이 채워 올라오겠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채우면 물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컵에 담을 수 있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을 담으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날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넘칠 것입니다. 물이 빠르게 위아까지 채워 넘쳐서 흘러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소망을 채우시도록 하면 컵에 일어났던 그런 동일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지면 그 소망은 넘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흘러 넘쳐 들어갈 것입니다.
God uses His holy word, His Bible, to speak hope into our lives. He speaks His hope. And when the promises of God become our focus, and that's what we're looking at in our life, and we're focusing on the promises of God, hope rises to fill our hearts, and it affects those around us. And if you think about it for just a moment, the very best gift we can give anybody that may be lacking hope today, the very best gift you can give anybody that has doubts or in pain, is the gift of hope, the gift that we can give them from God. And that's the best gift we could give anybody.
하나님은 우리 삶에 소망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 소망을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 소망이 넘쳐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넘쳐진 소망을 그들의 삶에 들어가게 주는 것입니다.
Perhaps there's somebody in this church today that is struggling with life. There may be somebody in this church today that has some pain, has some problems, and they're losing hope. Maybe they don't have any hope. There may be somebody in your life, a friend, that's lacking hope in your life. And they might be ready just to give up on life. And if that is true, God calls us this morning, everyone in here, to reach out to that person with His message of hope that we just read about in Holy Scripture.
어쩌면 오늘 저희 앉아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아픔이 있고 또 소망이 없는 성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안 계시더라도 우리 친구가 소망이 없거나 아니면 소망을 잃어버려서 정말로 그들의 삶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오늘 하루가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소망을 찾지 못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The month of June is World Refugee Month. There are 65 million refugees in the world today living without hope. 65 million people have been forced out of their homes and they can't go back. They have no place to be. And many of those refugees are living right here in the city of Tucson. It's like God has brought these people here to give us the opportunity to reach out and share our hope in Christ with them. These are the forgotten people of the world.
아시는 것처럼 캠퍼 목사님하고 저희 교회가 그 난민 그 투산 레퓨지 미니스트리에 많이 인바가 있는데요. 특히 6월 달은 난민을 위한 그런 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6,500만 명이죠. 6,500만 명의 난민들이 소망 없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투산에도 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투산 아리조나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 준 소망을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지금도 주십니다.
So when you look at all these opportunities that we have to share hope, the obvious question is, how do we do that? And if we look at our readings this morning, in our reading, God gives us three different ways that we can share hope with others in Christ. First, by our word, the words that we speak, the words that come out of our mouth. Secondly, it's by our actions. And thirdly, and most importantly, it's about our attitude.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으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성경 말씀 중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세 가지를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방법은 우리의 말입니다. 말로써 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Romans 15 verses 5 through 6. It says this. May the God who gives endurance and encouragement give you the same attitude of mind toward each other that Christ Jesus had, so that, and this is important, so that with one mind and one voice you may glorify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says that we are going to go out into the world, all of us here, all of his followers, the church, all Christians. We're to go out into the world with one mind in God, in Christ himself. We're to go with one mind shaped and formed by the word of God, his Bible, his holy word, and one voice, glorifying your heavenly Father to the world. As we do so, we are sharing our hope in Jesus Christ with the world.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로 말씀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또 형성된 그 한 마음과 또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산 소망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In the book of Proverbs, Proverbs 16:24, it says that pleasant words are like a honeycomb, sweetness to the soul and health to the bones. Probably the most common way that any of us can encourage someone or give hope to others is through our word, what comes out of our mouth. Words that tell people how much we appreciate them. Words that tell people how much we love them. Words that tell people how much we respect them. And words that tell them how much God loves them. We give them words that reflect our walk with Christ.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아마도 우리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전해주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말, 또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반영된 우리들의 언어의 행동입니다.
I want to ask everyone here just to think back in your own life for a moment. Think about words you yourself have experienced in your lifetime. Maybe there are words that a parent have had on a child. Maybe words that your mom and dad had on you, the effect they had on you. Maybe your own words, the effects you've had on your own children. Reflect upon a husband's word to his wife. Reflect about a wife's words to your husband. Just think about those words in your life. And then think about the bosses you've had. The boss's words that you've experienced, that you've seen on the employee, or maybe on yourself. And if you're a boss, think about the words that you've used with your employees and the effect that's had on them. There's words that were said in love, and there were words that were said in anger, and they always affect you. There's words that are said in encouragement, and then there's words that are said tear you down and discourage you. And then there's words that have been said as gossip about other people that either you've heard or maybe you've even used yourself. And then there's last words on a deathbed, remembering the last words that someone ever spoke and you were there. Words that have helped shape your life, just as your words have shaped the lives of others. And when we think about those things, reflect on Proverbs 25:11. It says, a word fitly spoken is like apples of gold in a setting of silver.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많은 말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말,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말,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했던 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겠죠. 사랑으로 또는 하는 말, 또 화가 나서 하는 말, 격려하는 말, 또 잡담하는 말, 또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이 남기는 마지막으로 하는 말, 또한 성도님들의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형성했던 것처럼 또 성도님의 삶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던 그런 등등의 기타 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솔로몬에는 있진 않는데요.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우리 김영태 어머님 장례식 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참빛교회와 목사와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과의 말을 이제 와서 한다고, 참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로써 그렇게 좀 어려움을 줬던 것을 지금에 와서 이제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정말 죄송하다는 것을 안수 집사인 저한테 대표로 좀 말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저는 벌써 잊어먹었습니다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참 감사한 그런 용기 있는 말을 해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And now we come to Romans 5:7. In our reading this morning in Romans 5:7, it says, "Therefore welcome one another as Christ has welcomed you for the glory of God." Notice when you read this, the word welcome. This is a call to action. Not only are we called to speak, but now we're called to act. This is a word that calls us to action. A call to reach out and welcome others into the arms of Christ. Welcome others to walk alongside us as we walk in the living hope of Jesus Christ.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은 그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환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 안에서 동행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동행하도록 그들을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68 years ago today, North Korea ground forces, they crossed over the 38th parallel and they went into South Korea. It was about 4:30 in the morning on the 24th, that'd be the 24th here in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War was both a civil war, but sometimes we forget that it was also the first military clash between the superpower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merica and her allies, and Russia with their allies. It's considered, because of that, and we forget this, but the Korean War was considered by historians as probably the most dangerous war in world history because of that. And when we look at that war 68 years ago, millions of civilians on both sides lost their lives, and a countless number of displaced people of North and South Korea. We had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in Korea, all within the same country, within that same peninsula.
지금부터 68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0분 미국에서는 24일이었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 지상군이 남쪽으로 삼필도선을 넘어서 왔습니다. 한국 전쟁은 아시는 것처럼 한국 한반도에서의 내전이었지만 소련과 또 그 공산주의 종주국들 그리고 미국과 그 동맹국 국가들 간 그 냉전 시대의 첫 번째 군사적 충돌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전쟁으로 또한 간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진영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북쪽과 남쪽의 수많은 시장민과 또한 자국 내,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도 피난민이 10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Can we have that photo?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This photograph is typical of the Korean War. This photograph is a bridge just south of Pyongyang in North Korea. Refugees, you could see them climbing over that bridge, fleeing south. These were the refugees from Pyongyang, and then other refugees joining them, and they're all running south. This picture was taken 4 December 1950, and they're fleeing south across the Taedong River to escape the Chinese communist soldiers that were behind them.
예,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사진은 평양 남쪽에 있는 대동강 다리입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대동강 다리가 무너지고 더 북쪽에서 평양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피난민들의 모습을 1950년 12월 4일 날 찍은 것인데요. 이 피난민들은 결국은 북에서 밀고 내려오는 그 중국 군 때문에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진을 담은 것입니다.
We don't know the exact numbers of all the refugees, so I'm not going to argue over statistics, but there's been a couple of statistics that we look at when I was preparing for this message, and they all seem to be around the estimated 740,000 North Koreans fled south between 1945 and 1950. And then during the Korean War, there was another 650,000 that fled south during the Korean War. And a high proportion of these refugees that were coming out of North Korea were Christian. And in the midst of this devastation that we see, of all this pain in this horrible war, the Christians from North Korea were joining with the Christians from the South. And when they came down, their homes had been destroyed, cities had been destroyed, their hometowns were destroyed. But these Christians from the North and South were accepting one another as Christians and brothers in Jesus Christ. And they were sharing the hope they had in Christ with one another to sustain themselves.
정확한 신앙민이 얼마나 되는지 피난민이 되는지 그거 가지고 싸울 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 74만 명의 북쪽 사람들이 1945년에서 50년까지 그 사이에 남한으로 왔고요. 또 전쟁 중인 1950년 그 경에는 65만 명이나 되는 그 피난민들이 남한 쪽으로 남한으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난민들의 그 상당수는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박해를 당한 많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잔혹한 전쟁의 그 황폐함과 또 고통의 한 가운데서도 북쪽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같이 합류했고 그들이 서로 한 주님 안에서 형제의 자매로서 한 소망을 나누면서 같이 환영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시는 그런 귀한 소망을 같이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I tell you that story to tell you this story. When I go to Korea today, like the last time I went there, it's been like this ever since I've been going there for the last few years, you see Christian churches everywhere. You see little minuscule churches, little churches, and then you see the biggest Christian church in the world sitting right there in Korea. And if you drive through Korea and you go to the major cities, if you go through Seoul, if you go through Daejeon, Daegu, Busan, any of the big cities, what you see is you see these little crosses at night, neon crosses in the skyline. And then you also see Christians going door to door, introducing Jesus Christ to others, introducing his hope and sharing their hope for Christ with other people. You also see Christians in these little trucks as they drive through these villages and towns with somebody with a big foghorn standing there blaring out, giving a Christian message, all sharing the love and the hope of Jesus Christ. But the other thing that's startling about Korea today, when you think of this story up here, is Korea today provides the world's second largest amount of missionaries that go out into the world, second only to America. They missionaries are going out to spread the hope of Jesus Christ to the world. And what you see, not only are they speaking the words, but they're also taking action. They're taking action and going into the world. The same thing this church should be doing right here in the city of Tucson, and sharing the word of God with others and taking the hope of Jesus Christ out to these refugees and out to the homeless in the city of Tucson.
한국에 많이 방문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아주 조그만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같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뭐 서울이나 어디 할 것 없이 큰 도시를 가다 보면 많은 그런 십자가의 내온 그 십자가가 밤하늘을 수놓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또 더불어서 많은 그런 크리스천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나누고 또 거리에서 또 노방전도를 하며 또 기독교 전단지를 또 나눠주고 또 메가폰을 잡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열심히 권합니다. 사진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저 말씀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취해서 나갑니다. 한국은 미국 두 번째로 큰 그냥 기독교 선교사들을 보내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투산에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뿐만 아닌 행동으로 취할 때 또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Now we've spoken about sharing with the word. We've talked about actions. Now let's talk about attitude. Romans 15:13. It says,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Get that?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Our God is a God of hope. And when we talk about God being a God of hope right now, we're talking about an attitude in our faith. An attitude of always being able to look forward to what is good and beneficial, an expectation of good things that come from God. When we put our hope in God, we can expect good things to happen in our life. And when we place our hope in God, we know that our life is going to be fully blessed. Maybe we won't see it in this life, but we know that it will be blessed fully in the second lifetime. And so when we place ourselves with God and we know about this hope placed in anything else but God is going to disappoint us. We know that. And so when we have our hope in God, the things of this world become bearable, and this hope that we have overflows out of us onto others. It's all about attitude.
우리가 지금 말과 또한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소망은 선한 것을 기대하는 자신감이 있는 태도이고 또한 선한 기대감에서 오는 저들에게 오는 그런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풍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먼 훗날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의 산소망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And when I think of attitude and I look for an example, I think of a young teenager, 14 years old, Jang Hwan Kim. At the time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he was living in Suwon, South Korea. He was the son of farmers. And Suwon was a bombed out shell when the Americans got there. When Americans showed up at Suwon, the first Americans they got there, Suwon was practically non-existent. It had been torn down, bombed away. This young man, when the Americans came, 14 years old, call him a young man, he became a houseboy for a soldier by the name of Sergeant Carl Powers. He met him and served as a houseboy, cleaning floors, doing the laundry, washing clothes, doing everything that a houseboy does. After a couple of years of knowing this young Korean boy, Carl Powers asked him, the boy, if he would like to go to America. And Carl Powers offered to help him. And so this young Korean kid left Korea on November the 12th, 1951. And when he left, imagine, young kid, 14 years old, coming out of a war-torn land, he was fearful, frightened, but also excited. Carl Powers enrolled him at Bob Jones Academy in Greenville, South Carolina. And that's where this young man accepted Jesus Christ as his Savior. And in February 1959, he was ordained at Dante Baptist Church there in South Carolina. In November of that year, he wound up getting his master's degree. So when he returned, this teenage kid, when he winds up returning back to Korea, he came back in 1959. He comes back with a full education, comes back with a wife, but mostly he comes back with a passion, a burning passion and vision for ministry, for service to Jesus Christ.
한 소년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태도를 생각하다 보면 이 소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14살 소년의 김장환이라는 소년이 있는데요. 그냥 농장에서 평범하게 태어난 아들로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 수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원은 폭격으로 인해서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됐고요. 너무도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전쟁으로 왔던 그 미국 상사 칼 파워스라는 그 상사에 의해서 그냥 바닥 청소하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상사 그 칼이 그 소년에게 혹시 미국에 가고 싶다면 도와주겠다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장환 14살 소년은 1951년 11월 12일에 정말 전쟁으로 인한 그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한 더 새로운 세계로 간다는 그런 열망을 가득 품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그린스빌에 있는 그 밥 존스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 소년이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1959년 2월 그는 단테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9월에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1951년에 한국을 떠나면서 두려움을 가득했던 그 10대 소년 김장환 소년은 1959년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그런 교육을 받았고 또 아내와 함께 또 특별히 목표에 대한 그런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I know this young man as Pastor Billy Kim. And Americans know him as Pastor Billy Kim. The world knows him as Pastor Billy Kim. And you think about his life, this young teenage boy picked at random by an American GI, the houseboy for his barracks in Korea. By the hand of God, this young man became pastor of Suwon Central Baptist Church. And he took this church from the beginning. When he took it over, it had 10 members. 45 years later, when he retired, it had 15,000 members. He has served as director of the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It's one of the largest Christian broadcasting companies in the world. It's a Christian radio network that broadcasts to 150 different language groups throughout Asia, the Middle East, and Africa. This man wound up serving as president of the Baptist World Alliance, the first Asian to ever do so. And that's worldwide. But what we most know about him, especially Americans, is he served as Billy Graham's interpreter back in 1973, the 1973 Crusade. Now, what's significant about that crusade is every night that crowd grew to a maximum attendance of 1.1 million people. I would have loved to have been there. I've never seen it, but I've read up on it and I've seen pictures. But he was the interpreter, interpreting for Billy Graham. And because of that crusade, thousands of people in Korea came to Christ through that crusade, which greatly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 throughout the 70s and 80s.
예, 김장한이라는 그 소년은 미국에서는 빌리 킴이라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그 목사님의 이름을 압니다. 미국의 한 군인에 의해서 한국에서 군대 그런 막사의 일꾼으로 무작위로 뽑힌 것 같진 보이지만 그는 45년 후에 정년퇴직하실 때는 그 교회가 처음에 시작은 10명이었으나 퇴직할 때는 15,000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시킨 수원 중앙장로교회 목사님이 되셨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의 150개의 언어로 방송하는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인 극동사당의 사장으로 헌신하고 또 전 세계 211개의 친리계 연합과 협의회 모임인 친례교 세계연행 연맹 총회장으로 헌신하고 1973년에는 잘 아시는 그 빌리 그램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에 그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를 하실 때 통역관으로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런 인원들이 왔는데요. 한참 그 결정기에 있을 때는 110만 명까지 늘어났고 매일 수천 명들의 사람들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또한 그것은 그 빌리 킴 목사님의 그 탁월한 그런 번역의 그런 능력으로 많은 그런 도움을 주셔서 한국 교회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I've heard Billy Kim's sermons at least 12, 14, 15 times in my life. And every time he gives a sermon that I listen to, he gives them in English, perfect English. Anytime I've ever heard his sermons, he always tells his story, the story of his life. He always shares his story of love in Christ and a story of hope that God brings into our lives. The life of Billy Kim is a story about how God's word has been revealed in this one man's life. It's also, his story is a story of an attitude that he has, an attitude to serve, an attitude to share his story wherever he may go throughout the world. It's an attitude that results in the overflow of Christ's joy and hope to others. This is an attitude that we all should have.
예, 빌리 킴 목사님 잘 좋아하시는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항상 그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빌리 킴 목사님의 그 인생은 한 사람의 인생과 헌신하는 그 태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드러났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 그 소망을 나눌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In his sermons and in his book is written, Pastor Billy Kim likes to remind us that when a man meets a man, history happens. But when a man meets God, miracles happen. This is the hope that we share with others through our words, through our actions, but more importantly, through our attitudes.
빌리 킴 목사님이 그 만드신 책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 행동,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소망이지만 맨 마지막에 그런 우리의 그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gracious God, dear Lord, make us instruments of your peace, your love, and your hope. Oh Lord, where there is doubt, help us, Lord, to speak your truth. Oh Lord, wherever there is darkness, help us to shine your light. And where there is sadness in this world, Lord, help us to share your joy. Amen.
주님, 우리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망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의심이 있는 곳에 주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주님의 빛을 바라게 도와주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